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실렸던 짤막한 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겪은 어찌 보면 웃음도 나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과부 박집사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암퇴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족같이 정이 많이 들어서 암퇴지 이름을 돈순이라고 하고 정말로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 옆마을에 있는 좋은 수퇴지 신랑감이 있어서 시집을 보냈고 돈순이가 새끼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해산딸이 다가왔는데 그만 돈순이가 난산으로 밤새도록 꿀꿀거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돈순이는 기운이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박집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축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 됐을 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목사님을 붙잡고 통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돈순이가 새끼를 낳다가 다 죽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돈순이 좀 살려주세요. 박집사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대로 모른 척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자니 박집사의 귀한 돼지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돼지에게 가자니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가난한 박집사의 형편을 잘 아는 목사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는 특별히 박 집사님 댁 돼지 축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왔던 교우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박 집사님에 달려가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돈순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돼지 새끼들을 허락해 주세요. 예,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돼지 축사를 붙들고서 20여 분가량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과 교우들의 합심 통성 기도가 끝나자마자 돈순이가 숨풍 떡두꺼비 같은 돼지 아니죠. 떡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예, 돼지 같은 돼지 새끼들을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돼지들은 보통 한 번 출산할 때 네 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 낳는 게 이게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돈순이는 무려 20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경사가 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이 박집사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 새끼를 팔아서 11조를 드린 것은 물론 본인 형편으로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액수의 건축 헌금까지 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11조는 박 집사, 박 아무개 자기 이름으로 드렸는데 건축 헌금은 돈순이의 이름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건축 헌금 얼마? 돈순이. 이 간증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순이는 세계 최초로 교회 건축에 일조한 돼지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 간증의 제목도 돈순이의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이제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이 간증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돼지도 건축 헌금을 드렸을까? 나는 과연 이 돼지만큼, 이 박집사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크리스찬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크리스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가나안 크리스찬,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 크리스찬, 아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신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말해보십시오. 무슨 말이 되지요? 가나안, 뒤집어서 안나가. 예. 가나안 신자라는 것은 안나가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신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싫다, 거부하는 그러한 신자를 가나안 신자, 가나안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나안 신자란 이 표현, 아이고 웃기네. 유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한번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란 이 표현은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관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매우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공보 신문에서는요, 정식으로 가나안 신자에 대한 특집 보도, 가나안 신자에 대한 특집 보도를 다뤘고요. 또 장신대 기독교연구원, 교회성장연구소,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교회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 가나안 신자를 장기 프로젝트로, 가나안 신자라는 주제를 장기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인들 중 대략 10% 정도가, 전체 10% 정도가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이들 가나안 신자들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이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이 싫고 교회 교인들로부터 간섭받는 게 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있죠.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구역. 그 밖에 교회의 조직에 소속되는 거 단 싫다. 교회의 조직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11시, 11시 30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자기 혼자 집에서,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인터넷 아니면 기독교 TV 딱 틀어놓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실황 중계를 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그냥 자기 혼자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나안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참으로 편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배 시간에 맞추느라 준비를 하느라 온 가족이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자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 신자들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교회 어르신들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 무슨 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전화하죠? 우리 교육자님, 우리 전사님 목사님 전화하죠? 예, 지난주에 무슨 일로 교회 못 오셨어요? 아이고 귀찮아! 예, 신방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 얼마나 편리한 신앙 생활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가나안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냐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교회 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신자들처럼 교회 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은 그러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예배드리며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말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해야만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를 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신약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받는 구체적인 첫 번째 복, 하나님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멜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전체적인 성격과 저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 다윗이 복 폭풍 같은 시련을 거치고 나서 지은 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쭉 추격해오던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그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이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초점이 성전에 맞추어져 있다, 교회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시편 118편에서 강조하는 핵심인데요. 자, 지금 읽은 저 본문 27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받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셨으니? 빛을 비추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받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복을, 빛을 받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 이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다,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수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갑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에 가려져 있던 보름달이 구름을 밀어내고 이 사람 앞길에 다 환한 빛을 비추어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앞에 낭떠러지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보름달이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받는 첫 번째 복, 하나님의 빛을 받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 만들기라는 인터넷 카페에 실린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평생 동안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던 어떤 남자가 술 마시며 흥청망청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이 남자가 속으로, 어떡하지? 평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 입구에 앉아있던 베드로 사도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천국 가겠소? 지옥 가겠소? 아이고야, 아이고, 나는 100% 지옥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서 선택을 하라니요? 세상 말로 땡잡은 것인데, 이 남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왕 저에게 천국과 지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바에는 제가 선택을 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잠깐 견학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 오케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고 와서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시오 허락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먼저 천국으로 견학을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옷은 새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따분해요. 영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이거 뭐 천국이라고 해도 영 재미가 없고 심심한 곳이로구만. 이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지옥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지옥에 도착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세상에 살면서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여자들도 있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다 견학하고 나서 이 남자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겠소? 천국으로 가겠소? 지옥으로 가겠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남자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라? 좀 전에 견학 왔을 때 봤던 그 지옥 모습이 없어요. 카지노도 없고 술집도 없고 예쁜 여자는커녕 험악하게 생긴 사탄 마귀가 이 남자를 꽉 잡아 끌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이 남자를 던지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이 남자 멀리 보이는 베드로 사도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쇼! 아까 견학한 거하고 영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본 지옥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견학 갔을 때는 관광 비자로 간 거고 이번에는 영주권 비자로 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영혼을 좀먹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것이 천국의 길이고 어떤 것이 지옥의 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가지가지 수많은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고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인생길 걸어가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저자는요 저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바 베쉼 예화라고 합니다. 이 하바베심 예화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려고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만나기 위해 온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크게 본다면 여호와 이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라는 것은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심령 속에 영혼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상황과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심령 속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 이것 역시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넣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심령 속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 안중근 의사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정확히 언제 찍은 모습일까?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 55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직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시기 직전 정확히 5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찍은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죽음을 맞게 될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어려울 만큼 안중근 의사는 참으로 담담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는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안 의사가 수감되었던 중국 위순 감옥의 수감자들과 간수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있었던 14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가 412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중근 의사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그의 심령 속에 참된 영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영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참된 영혼의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받는 복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올바로 걸어가며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고 구렁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기쁨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영혼의 기쁨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